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멘.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무슨 어떻게 있습니까 중국어로? 예? 어렵네요. 판누? 판누.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판누. 예, 분노.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죠. 물론 사랑도 강렬할 때가 있지만 그건 너무나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살살 웃고 있으신 분도 속으로는 뭔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분노를 자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분노를 또 안으로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꾹꾹 눌러놓고 표현되지 않는 분노는 나중에 우울증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을 또 다른 말로 응고된 분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노를 자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내가 화를 낸 것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서먹해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화를 내도 별로 그 사람이나 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감정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격, 성격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분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창조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하는 분노는 뭐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너무도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로 흐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뚜껑이 열린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이 왜 화가 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다윗을 그의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마에 있는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란 광야로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죠. 다윗은 거의 1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세월을 이렇게 도망자로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은 것은 그에게 커다란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마저도 더 희미해지고 자신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질 전망마저도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때를 다윗은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And there was a man in Maon whose business was in Carmel. The man was very rich. He had 3,000 sheep and 1,000 goats. He was shearing his sheep in Carmel. Shearing, 양털을 깎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자가 소개되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그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예. 잠깐 그 지도 보여주시면, 마온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 바로 밑에 마온입니다. 아까 카르멜이라는 지명도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마을이 마온입니다. 나발은 부자이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좀 나름 재력가인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보요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이어지는 3절에서 그의 아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대비되는 두 인물의 소개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David heard in the wilderness that Nabal was shearing his sheep. 자, 양털 깎는 그 행사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중동 지방에서 여름이 오기 전에 5월, 6월 달에 이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겨울에 깎으면 너무 춥겠죠?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깎는 행사가 연례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3,000마리의 양의 털을 깎는 큰 행사가 이 나발의 집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양주인은 이 양털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축제를 벌이죠. 수고한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 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잔치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부하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너희들 양도 지켜주고 목동들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 적이 있다.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좀 달라라고 다윗은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부하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영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nd Nabal answered David's servants, Who is David? Who is the son of Jesse? There are many servants these days who are breaking away from their masters. Shall I take my bread and my water and my meat that I have killed for my shearers? And give it to the men who come from I do not know where.
자, 이렇게 답변하면서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의 하나로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이 말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그야말로 한국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사울 왕, 그 앞에서도 침착했던 그였습니다. 쫓기던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의 마음을, 평정심을 지켰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모욕한 이 나발의 말 때문에 다윗은 무너집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400명의 부하들에게도 칼을 차라고 하고 이제 그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죠. 22절 그냥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까지 걸고서 반드시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분노로 이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하인을 통해서. 그래서 급히 떡 200덩이와 또 포도주 두 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러한 음식을 서둘러 나귀에게 싣고 이제 다윗을 향해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했습니다. 마치 정말 잘 훈련된 상담가, 분노 상담가처럼 다윗을 만나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화로 가득한 다윗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인이다. 자, 아비가일은 남편을 두둔하고 남편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분노 유발자가 나발이었기 때문에 그 나발을 향해서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나발이 어리석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다윗 당신이 이 사람에게 분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대화에서 또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대상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행동 때문에 분명히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나의 감정까지, 나의 모든 삶까지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비가일은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시선을 그 대상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이 원수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그리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이 손으로 피를 흘려서 원수를 보복하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막아오셨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수 갖고 싶었지만 그 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갖고 싶었던 그 자신의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굴복시켰던 것이죠. 29절에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팁이 나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것을 다 바꿔야겠다라는 그 시도마저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이어서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 화나는 감정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나발의 말 때문이었죠.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딴 때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계속해서 쫓기는 생활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면서 다윗의 정체성,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지지하는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도망다니며 지지부진한 삶, 고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지만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삶 속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하죠. 그만큼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잘 해왔습니다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지의 말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팁이 있죠.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상황은 너무나 널려 있죠. 직장 안에서도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동료부터 상사, 어떤 예기치 않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감정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 내가 이 직장 안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당해야 될 목,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나를 경록해 하는 그러한 반응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많이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한참 자녀하고 그냥 씨름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표현한 것처럼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내 삶에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건 역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을 세우고 섬기고 자녀를 세워가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거 자체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복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질 때, 지쳐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나를 이 아이의 엄마로, 아빠로 부른 그 사명. 나를 이곳에서 어떠한 직분을 주면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지 않고 내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3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윗의 지금 화가 나는 현재 상황을 뒤에 펼쳐질 미래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분노를 쏟았을 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로써 표현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화가 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판 사판 너 죽고 나 죽자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분을 다 쏟고 싶은 게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 분노 때문에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나발은 유대지파 사람이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그 지방에 참 무시 못할 세력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서 왕이 되죠? 유다 지파, 유다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나발의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였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지금 다윗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을 미래에 연결시켜서 판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의 화를 돋구고 그래서 분노하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에서 벗어나는 그 네 번째 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쉽지는 않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자꾸 생각으로 감정인데 감정이 앞서는데 생각까지 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이 분노의 결과가 가져올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뱉은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분노라는 감정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타임아웃을 선언해야 합니다. 스탑. 잠깐 멈추고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그 분노라는 감정에 자기가 통제되지 않고 쏟지 않고 합당하게 쏟을 수 있을 때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그의 분노를 이 나발에게 쏟지 않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 잔치 버리고 또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을 깨우지 않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나발에게 보고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틀려서 또 화가 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그래도 우리는 또 분명히 화를 낼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나의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나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던 박력구리 사라지자 그것 때문에 되게 성질을 냅니다. 되게 화를 냅니다. 그까지 박력구리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해요. 네가 이 박력구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합당하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우리가 사실 성내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을 냅니다. 우리가 뭐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적국인 앗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도망치죠. 욕바에서 니느웨로 안 가고 그냥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죠. 하나님께 잡혀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나의 원수들인 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싫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박렁쿨을 그에게 주셨다가 걷어가신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요나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싫지만 화를 다 쏟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요나는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이러한 박넝쿨 때문에 화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막 원수가 되는 게 교회 카펫 색깔을 뭘로 할까 이런 걸 논의하다가 서로 정말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부끼리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사소한 의견 차이입니다.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내 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분노에 대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의 감정이지만 그 감정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던 박넝쿨,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박넝쿨 같은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점점 더 쉽게 분노하는 사회, 더 자주 분노하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일에 화를 내고,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분노할 수 있는 분노해서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권리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